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26주간 금요일인 오늘은 노안본당 박대남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람의 얼굴에 있는 기관 중에서 구멍이 하나인 것은 바로 입입니다.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콧구멍도 두 개인데 입만 하나입니다. 흔히 이 모습을 보고 잘 보고 잘 듣고 하면서 말하는 것은 신중하라는 의미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잘 듣고 잘 보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요즘의 현대사회에서 잘 듣는 것과 잘 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잘 듣는 것은 진심을 듣는 것이고, 잘 보는 것은 제대로 보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진심을 듣고 제대로 보는 사람은 신중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쉽게 행동하고 쉽게 말하면서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복음 말씀에서 잘 듣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은 고울들에 대한 꾸중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울에 주님의 기적과 사랑 그리고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듣지 않았고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중에 대한 대가는 시돈과 티로의 멸망과 비교하시면서 더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꾸중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만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반드시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는 미리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중에 옵니다. 그 후회로 머리를 쥐어짜며 난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며 스스로를 힘들어합니다. 바로 이것이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벌이기도 합니다. 즉, 스스로에게 저지른 잘못에 의해 스스로에게 하는 벌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면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해는 제가 미사를 봉헌하면서 자주 느낍니다. 어린이 미사를 참례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조용해야 할 미사가 너무 번잡스럽고 집중하기 힘이 듭니다. 때문에 어른이 어린이 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반면 어른들이 참례하는 미사는 정말 조용합니다. 작은 잡음도 제대에서 들릴 정도로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운 어린이 미사와 조용한 어른 미사의 무게는 과연 다를까요? 어린이 미사가 가벼울까요? 그 시끄러운 어린이들, 유치부를 시작으로 저학년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소리 지르며 그 시끄러움 속에서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고학년들은 조용한 척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사를 마치고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오늘 신부님이 뭐라고 하시던 이라고 물어보면 자신이 계획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부님의 강론 말씀과 행동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말하며 학교에 가서 신부님의 말씀이라면서 실천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떤가요? 정말 조용합니다. 미사를 집전하고 강론하는 신부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미사가 끝나고 집에 가면 신부님의 강론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강론 시간에 눈은 사제를 보고 있지만 머리에는 오늘 미사 끝나면 결혼식 가야 하는데 오늘 모임 있는데 점심으로 뭐 먹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어린이 미사와 어른들의 미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코라진과 벳사이다에 비유하는 것이 논리적 비약이고 너무 심한 비유일지 모르나 과연 어느 미사 시간이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받아들이는 미사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어른들이 시끄럽게 미사를 봉헌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잘 듣고 제대로 보는 것, 바로 여기에 주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후회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절망과 벌을 받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다가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기적의 모습을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뿐인 입이 아니라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로 주님의 말씀과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말씀과 기적을 느끼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노안본당 박대남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대남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신부입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들에서는 말합니다. 내 작은 도구는 바로 어떤 일에 실패할 때나 승리할 때나 상관없이 언제나 기뻐하고 미소 짓는 데 있습니다. 나는 내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에도 미소 지으며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나를 억압할 때, 어렵고 불쾌한 일들이 내게 닥칠 때 나는 조금도 슬픈 얼굴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어려움에 미소로서 답합니다. 처음에는 항상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고 내가 그 일들을 잘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주 기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느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미소로서 응답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맑을 터에서 펴낸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가운데 더 아픈 사람.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라이트 레코드에서 펴낸 류재현의 대화의 밀도 가운데 이불킥의 기억. 아, 내가 뭐라고 거기서 주제넘게 그런 말을 했을까?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다. 낯 뜨겁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미안하고 창피한 마음에 진짜 이불 속에서 허공을 가르며 이불킥을 수차례 고사한다. 그럼 뭐하나 먼지만 날릴 뿐.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말은 이미 내뱉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을 냉정하게 따져보면 단순한 말 실수로 치부하기는 힘들다. 안 해도 될 말을 굳이 내뱉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분명 실수지만 평소에 내가 상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들다. 꽁꽁 숨겨왔던 무의식이 의식의 콘크리트가 얇아진 틈을 뚫고 그 순간 툭 하고 입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말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빙산 밑에 숨겨진 거대한 빙하 덩어리는 말을 지배하는 생각과 무의식의 영역이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 말에는 평소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다. 내 말투에는 내 태도와 내 삶의 결이 그대로 묻어난다. 평소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말이 나온다. 말은 한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삶의 숨결이 묻어나는 인생의 지문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규정한다. 그렇게 내가 뱉은 말은 내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신 봅니다. 이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작곡이죠. 작품으로 19번에 있는 곡인데 그대의 검은 머릿결을 제 머리에 올려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Dein Ungesicht
리하르트 스트라우스 작곡 작품 번호 19번에 있는 곡 그대의 검은 머리카락을 제 머리에 라는 제목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이혜인 수녀 작사 윤영선 작곡의 은총의 사람들이여 라는 곡이죠. 이태리 밀라노 한인천주의 성가대가 노래하게 됩니다. 예, 뜻깊은 오늘 은혜로운 하루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두고 비인간적이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시카고 대교구가 딕 더빈 상원의원에게 이민 문제 공로를 인정해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낙태에 반대하지만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찬성하는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레오 14세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즉위 이후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첫 미국 출신 교황입니다. 지난 5월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달리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강력한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호주계 은행 웨스트팩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의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팩은 오는 금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지금리를 10베이시스포인트에서 최대 40베이시스포인트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년 고정특별금리는 연 4.49%로 낮추며 이는 BN잭과 ANZ과 같은 수준입니다. 장기금리도 인하되며 5년 고정특별금리는 연 4.99%로 조정됩니다. 웨스트팩 제품 지속가능성 마케팅 총괄 사라 헤러는 지난 15개월 동안 1년 고정특별금리가 총 2.65포인트 인하됐다며 단기와 장기금리를 나누는 방식이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우리는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중개인 제레미 앤드류스는 최근 모기지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베이시스포인트 두 차례 인하할 경우 대출 심사 기준 금리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출 승인 처리 시간이 일주일 이내로 단축된 점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봄, 여름철을 앞두고 그동안 관망하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직장인 3명 중 1명이 2개 이상의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크루팅 기업 임플로이먼트 히어로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근로자의 33%가 복수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는 호주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응답자는 43%는 초과 근무, 30%는 생계 유지를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250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35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됐습니다. 임플로이먼트 히어로의 닐 웹스터 뉴질랜드 지사장은 파트타임이나 캐주얼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며 기업이 정규직 고용에 자신이 없을 때 유연한 고용 형태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55세 이상 근로자의 5명 중 1명도 복수 직업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 젊은 층은 무려 47%가 복수 직업을 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웹스터 지사장은 이러한 추세가 중소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원 복지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클랜드의 마누카 닥터 테니스 아레나에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도심 스탠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이 경기장은 국제 테니스 대회, ASB 클래식과 각종 콘서트가 열리는 주요 스포츠 문화 시설입니다. 앞서 오클랜드 시의회가 남측 로빈슨 관람석 철거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 끝에 추진돼온 센터코트 지붕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관광부 장관 루이즈 업스터는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를 투자해 테니스 오클랜드의 공동자금 조달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스턴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이벤트를 유지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붕 설치는 대회 주최 측과 선수, 팬 모두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정부가 마련한 7천만 달러 규모의 메이저 이벤트 및 관광 패키지 중 첫 번째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코트 지붕 공사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뉴질랜드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 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감시단체 컨슈머 엔젯은 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례평가에서 스파크1, 엔젯, 원엔젯 그리고 2디그리스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엔젯의 닉 갤링 제품평가 담당자는 2디그리스의 신규 앱이 기존보다 데이터 사용 정보를 덜 직관적으로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에는 월별 사용량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별 수치만 제공되고 거래 내역도 단순 목록 형태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스파크는 작년까지 제공하던 맞춤형 요금제 추천 리포트를 올해는 제공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원엔젯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엔젯은 가장 포괄적인 연간 요약 메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앱에서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사용 이력 확인만 가능해 여전히 제약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갤링은 소비자는 자신의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통신사들이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쉽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토타라 철교 폐쇄로 이번 여름에도 로스 웨스트코스트 와일더니스 트레일에서 고립되었습니다. 작년 8월 웨스트랜드 지방의회는 안전상의 심각한 우려로 인해 토타라 강 철교를 폐쇄했습니다. 이 철교는 웨스트코스트 와일더니스 사이클 트레일의 마지막 15km 구간을 로스 지역과 연결하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로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 철교 폐쇄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상인은 폐쇄된 날 예약률이 전년 대비 20% 하락했다고 밝혔고 휴양업체는 매년 약 10만 달러 규모의 수익이 트레일 방문객에 의존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새 철교 건설을 위해 160만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완공은 내년 중 예정되어 있어 이번 여름 시즌은 여전히 트레일이 단절된 상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웨스트랜드 시장 헬렌 레시는 이전 구조물에 부식과 손상이 발생했으며 일부 볼트가 빠져 있었고 구조물 자체 무게만으로 붕괴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일 운영 책임자는 연간 약 15,000에서 16,000명이 이 구간을 포함해 트레일을 이용한다며 이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직접 간접적 지출은 연간 1,500만에서 2,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새 철교가 완공되면 로스의 삶을 되돌려줄 것이라 희망하며 복원과 역사 보존을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접수된 투표지는 62만 2,936표로 집계되며 유권자의 약 18%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개표 시작 10일 전에 기록된 35만 3,005표 10%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로컬 거버먼트 뉴질랜드의 임시 최고 경영자 스콧 네클렌은 이 추세가 2022년의 전체 투표율 4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클렌은 대부분의 지방의회 지역에서 투표율 상승이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유권자의 약 25%가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클렌은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한 점, 더 많은 주황색 투표함 설치, 그리고 정책 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범위 확대를 참여했습니다. 또한 비용 상승, 마오리 선거구 이슈 등 공공 관심도가 높은 의제들이 유권자 참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네클렌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며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마감되기 전 가능한 한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NCA 교육제도 개혁안이 요식업 업계의 인력 부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혁안 중에는 이어 11, 레벨 1에서 제공되던 기초조리 기술 등을 인정하는 자격증 과목을 폐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이 없어지면 학생들의 관심이 줄고 학교들도 전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관광 및 요식업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목표가 있음에도 업계 초기 인재 유입 경로의 일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허스피털리티 뉴질랜드의 샘 맥키어너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약 8%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웰링턴의 레스토랑 마곳의 수석 셰프 탐 아담은 이어 11에서 레벨 1 자격증이 학생이 기본 조리 도구를 다룰 줄 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 자격이 경력 초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후랑기 컬리지의 하스피털리티 교사 이자벨은 과목이 기술부서에서 사회과학부서로 옮겨진 것 그리고 실습 환경이 아닌 교실 기반 수업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비가 오겠고 때때로 강하게 내리고 오후 한때 북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북서풍이 오후 한때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Law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석조 네오 신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언제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인계되는 그 시작의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하게 지켜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인 낙태에 대한 경각심을 허물고 우리 사회의 생명윤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OECD 국가 중 낙태 1위 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더욱 심각한 생명문화의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태아의 생명보호와 생명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함수연 회장님과 함께 최근 국회에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최근 낙태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우리 사회의 생명에 대한 가치와 생명윤리가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생명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함수연 회장과 함께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불러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회장을 맡고 있는 함수연입니다.
작년 9월 네. 달이었습니다.
뭐 1년마다 출연을 목표로 해서 한 네.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사실 아 이제 낙태법이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합치가 된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이제 국회에서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런데 1년 만에
네.
그 개정안이 나왔는데 아주 그냥 쇼킹하고 네. 이렇게까지?
네.
라는 그 반응이 그 나오는데 사실 참 이게 이 얘기를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습니다.
맞아요.
네. 네. 뭐 그 사이에 굳이 얘기하면 저 탄핵이 됐고 정권이 바뀌었고 네. 이런 뭐 그 정치적으로는 되게 맞아요. 혼란이 있어서긴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올 줄이야.
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 법안 만들 때, 사회적인 논의가 된 게 많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거의 논의 없이
맞아요.
발의가 됐고,
네.
그 발의를 이제 늦게 알아챈, 또 하필이면, 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은, 뭐, 활동하신 분은 알겠지만, 7월 말에, 남인순, 그 다음에
네.
이수진,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그래도 그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맞아요.
이수진
네.
법안은 좀, 그게 뭐,
상담이라는
게 좀 더 붙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휴가 기간에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셨더라고요.
네, 빡 터질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그냥 네. 물어보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2019년과 20년에 이어서 21년까지 이 법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네.
법을 만들어 달라. 근데 이제 그때 20년 12월 31일까지 대안법을 만들어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결정 주문이 나왔는데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21년까지 엄청 노력을 했어요.
네.
했는데 그것이 아무런 노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아 정부가 전혀 의지가 없구나. 그러니까 국가는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것도 사실상 따지면 민주당 정권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국회가 회기가 계속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는 약간 정말 의지가 없나? 라는 상태에서 그냥 답보된, 스탑된 상태였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원래 이런 일을 할 때는요, 사전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36주 태아,
네네네.
그 이제 유튜브에서 그
그렇죠.
낙태한 걸 생방송하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아, 그럼 법을 만들어줄 건가? 하고 정부의 움직임을 좀 살폈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아무 소리가 없었어요.
그 36주 할 때 굉장히 그 사회가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죠. 이럴
네네.
수가 있냐라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정말 쇼킹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저희는 상상하고 예측하여서 우려하였던 것이 실제로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정부가 입법안을 만들려고 저희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공청회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한다거나 이런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도 아무런 소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탄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탄핵이
바뀌어서.
일어나니까 저희가, 아, 안 되는구나, 올해도.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이제 언제, 6월 달이죠.
그렇죠.
6월 달 바뀌면서 지금 한 달.
한 달 안에.
거의
네.
두 달 사이에.
네.
예, 갑자기 확.
확.
넘었어요.
이슈, 빅 이슈를 만들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발의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정책 과제
네.
얘기할 때.
네네.
요 얘기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오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나오긴
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도를 그러니까 정부가 뭐 약물낙태도 허용하고 낙태를 좀 더 편하게 하게 하는 방법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을 슬금슬금 언론을 통해서 내보냈죠.
흘렸죠.
예. 그러나 원래는 이게 사회적 합의면 우리의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어떤 공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언론 플레이가 먼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저희가 뭐 국정과제의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저희를 부르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런 논의가 되었다라고 발표되었다라는 게 언론에서 먼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를 한 게 그냥 툭 나오고 입법 예고 기간이 짧은데 벌써 입법 예고로 올라와 있었던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게
네네.
뭐 일주일 조금
네,
넘게
한 예, 일주일 조금 정도밖에 네네. 안 남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이수진
의원이
나오면서
네.
그것도 일주일 좀 넘게 조금 넘게
넘게 남았 다른 그러니까 입법 예고가 되었죠.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별 차이가
비슷하고.
없었죠. 예.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면 저희도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태아의 생명을 더 많이 보장하고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담긴 법안이 같이 나와야 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준비 시간이 없이 동일한 시선에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의견이 두 개가 법안이 발의가 되고 나니 저희들도 상당히 놀랬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자책도 했어요.
갑자기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에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됐나? 뭐 정말 그 1인 시위 정도가 아니라 국회 앞에서 내가 삭발이라도 하고 뭐라도 계속 논의를 불러일으켰었어야 했나? 뭐 이런 자책을 심하게 했죠.
도리어 그동안 내가 뭘 했나라는
네.
자책으로
네.
사실 분노도 있지만
네.
거의 적책인데 그렇다면 조금 한번 뭐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법안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일단은 그 이수진 그리고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네.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게 되면 몇 가지 뭐 나눠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단 낙태라는 용어가 저희한테는 이제 저희는 다 낙태라고 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모자 보건법에서는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임신 근데, 중절 쪼르르.
예, 중절. 근데 그거를 아예 바꿔서 임신 중지.
사실 여기서부터 약간 표현이 중지하면 네. 나중에 다시금
재생할 수 있나라는
네. 질문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임신 중지라는 단어를 쓰는 걸로 바꿔버린 거죠. 두 의원이 공리.
그러니까
동시에.
결국은 말 표현이 약간 중화되면서
그렇죠.
약간 낙태라는 약간 부정적인
네,
단어
네, 네.
또 중절이라는 또 부정적인 단어에서
네.
중지라는 약간 유화적인
그렇죠.
단어로
그러니까 이 낙태라는 그 행위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그 낙태예요. 태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이제 착상되어 있던 그 태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이제 받지 못하게 돼서 죽게 만드는 그건데 임신 중지라는 건 누군가가 그런 다른 사람의 생명권이나 귀중한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내 스스로의 권리에 의해서 중지하고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태아와 나는 하나다의 개념이
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데.
태아는 내 세포다.
그렇죠. 근데 낙태라는 거는 다른 존재다라는
그렇죠.
것을 출발하는 거고.
거죠.
그러니까 두
예.
가지가 좀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중지는 내 건,
그렇죠.
소유적
예.
개념이 들어있지만
네.
낙태에서는 소유적 개념이라 다른 존재로서
그렇죠.
내 관계를 맺고 있긴 하지만
네.
다른 존재와 그거를 관계를 끊어버린다의 개념이 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낙태나 인공임신 중절이나 임신 중지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걸 안 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나 좀 더 누구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단어가 뭐 그렇게 너네들 예민하게 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단어가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엄청난 그 내면의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 유희 단순히 바꿀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분을 쉽게 생각하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검색을 할 때 연관 검색어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 연관 검색어에 누구 이름을 썼고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네.
긍정적인 단어 썼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네.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네.
뭐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연예인 쪽에서도 기획사 쪽에서도 누구 이름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그렇죠.
연관 단어를 지우기 위해서
네, 네.
그렇게 노력을 많이
네.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같은 존재냐 다른 존재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그렇죠.
굉장히 달라지는
맞아요.
건데 어차피 그 야 똑같은 단어야라고 하게 된
하기에는 너무 다른
너무나
차원이죠.
그 존재를 인정하느냐,
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의 개념이
네.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론회를 가면 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물어보지 않아도
표현을.
이 단어 때문에 서로의 진영, 소위 진영이라고 하는 게 딱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임신 중지라는 것을 단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그거고요. 두 번째가 약물 낙태를 허용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거는 지금 새롭게 나온
네네.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모자보건법 상에는 이 낙태가 수술 등에 관한 방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약물을 단어라는 넣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로 하는 낙태도 가능해지는 그런 이제 낙태 방법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 그것을 좀 명문화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약물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거기에다가 네. 지금 이것마저도 약물을
그렇죠.
더
그러니까 법제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그럼 약물이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냐? 약물 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모든 법은요 우리가 정책이나 어떤 서비스나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실제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선 법에 근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법에 한 글자 한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한테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약물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약물 낙태가 이제 허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법안에서 등 하나 붙였다고 그쵸. 해서 갑자기
맞아요.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등이 들어가서 네. 갑자기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네.
기타 등등 그 이 등이라는 말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그렇죠. 단어인지는 나중에 법에서
알게 되죠.
알게 되죠.
예,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알게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는 아니 그 앞에 것만 생각했어.
네.
아니 여긴 등에 들어가라고
네.
하면 그것이
할 말이 없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약물 낙태 허용이라는 게 또 큰 줄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 줄기가 이제 건강보험 재정으로 급여를 받겠다
네,
낙태를
네, 네, 네.
이게 이제 큰 부분으로 속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이 여성이 이 임신을 한 것이 그러니까 건강보험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건강보험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급여가
그렇죠.
그리고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대한 거예요. 건강보험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게 뭔가 살리는.
그렇죠.
생명을 살리거나
살리고,
생명을 보호하거나의
보호하고,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여서 좋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질병으로 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질병으로 보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미로 급여를 혜택화를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임신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고귀한 행동, 고귀한 어떤 이 일이 질병에 속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따라서
그렇죠.
이거는 질병이 돼버리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난임 부부들한테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한테는 이 임신이 되는 것이 엄청나게 기다리는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법 안에서 질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또 그 안에 가치적인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돈을 지급하고 아니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얘기하신 거 보게 되면 일단 용어, 그러니까 낙태란 용어를 임신 중지라는
네.
표현으로 바꾼 거 하고 그다음에 약물을
네.
적용할 수 있다는
네.
그 부분이 있고 건강보험
네.
요 얘기가 있고 사실 요것만 해도 지금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쭉 이어가서 보기보다는
네.
한번 노래 한 곡 듣고
네.
좀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7이다가 부릅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인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함시원 회장님과 함께 최근 국회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사안은 이제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낙태에 대한 생각, 낙태란 단어와 임시 중지라는 단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태아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냐의
네.
문제고 너무 또 한쪽의 중심에
네.
가 있는 즉 그 여자의 중심에 가 있으면 그 부분이 그냥 내 세포의
그렇죠.
개념으로 볼 것이냐 또 다른 존재로 볼 것이냐 사실 요거서부터가 솔직히 말해서 낙태를 얘기할 때
네.
가장 큰 그 이슈가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쭤보죠.
네.
왜 이게 속 편한 거죠? 내 세포로 생각하면?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임신이라는 부분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다들 준비되어서 태어난 사례는 많지 않거든요.
네네네.
저도 준비하여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저는 사람이 되어갔다, 어른이 되어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많이 성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준비가,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준비는 언제, 어떻게 되냐는 거죠. 뭐 무슨 시험을 볼 건가요? 뭐 뭐가 되면 준비가 되었다고 볼 건가요? 근데 그런데 그렇다면 준비가 누구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있게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좀 핵심이 여기에 네. 좀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사회가 그 아이를 책임진다의 그렇죠. 개념으로 바꿔달라고 네. 요청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우리는 개인에다 넘기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특징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그 가끔씩 이제 외국 사례하고 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한국 사회는 개인이 뭘 하는 개인끼리 모여서 예서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의병
그렇죠.
또 사실 개인이 모여서 국가를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개인이 뭔가 국가를 위해서 뭐 하는 것이 네. 익숙한 맞아요. 나라인데 외국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이때 이게 개인주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 국가가 개인한테 기대하는 게 좀 높은 나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임신과 출산이 국가가 다 같이 도와주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어느 가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저 개인의 희생이 필요해요. 네. 아이를 키우는 건 분명한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 희생을 너무 한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게 사회 체제가 만들어주면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이제 낙태라는 부분을 임신 중지고 결정권의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러면 임신과 출산은 철저히 개인 가정의 문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영유아 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신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보건 복지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가 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해야죠.
국가가 개입하지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이게 내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임신을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내 권한인데 일단 나오면 그때부터 국가가 다 해줘야 된다. 이건 논리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의 어떤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해서 나갈 때는 일관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우리가 일관성 안에서 그 정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임신과 출산 이 부분을 내 개인화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 사회에서 도와줘야 하는 문제로 광범위하게 만들 때 그러면 다른 정책을 요구하 하기가 훨씬 쉬워요.
사실 이것도 사실 웃기긴 해요. 국가 쪽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그 반대의 얘기를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반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미래에 얘기했을 때 아니 우리가 보장해 줄게라고 하는 약속만 있어도
그렇죠.
충분한데 그것은 네. 그래 그건 네 문제니까라고 네. 얘기한다고 한다면 뭔가가
그럼요. 참. 그러면 이제 이런 문화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할 얘기가 있긴 네. 한데 일단은 약물 낙태.
네.
이거는 뭐 알고 그러니까 사실 뭐랄까 아시는 알 거고 뭐 제가 보니까 몇몇이 아니라 많은 상당수가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는 약을 배달받아서 네. 쓸 정도의,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건 불법입니다. 왜냐면 식약처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 약물 낙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약물 낙태는 이제 약을 두 알을 먹는 거예요.
네.
그 두 약이 이제 하나는, 일단 그 영양분의 공급을 하지 않도록
딱딱하게
차단시켜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궁이 말랑말랑해서 네. 태아가 충분히 머물 수 있게
그렇죠.
하면서
착상이 되어 있는데
착상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그걸 딱딱하게 만들죠. 자궁벽을.
그렇죠. 자궁을 딱딱하게 만들면 굳어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거기서 뭔가 나올
그렇죠.
수 있는 게 없죠.
없죠.
그러면 거기 위에 있는 태아는
뭔가 떨어지겠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거기 두 번째 약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
그렇죠.
낙태된 태아가 자궁 내 머무르면 안 되니까 자궁을 출산과 같이 이렇게 진통을 하게 하여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짜는 거죠.
짜서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게 하는 그 약을 두 개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출산이라고 하면
네.
일단 아이가 그 자궁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너무
네네.
커져서
네.
이 나오는 것을 출산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이제
인위적으로 진통을 만들어서
예,
나오게 하는 거죠.
결국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체.
그렇죠.
그렇죠.
예, 사체 처리가
되는 거죠. 의미는 태아가 그 자궁에 붙어지지 않고 떨어져 있고 그러면 영양을 못 끼들 죽으니까 그거를 이제 나오게 그냥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착상이 안 돼서 영양분 자체를 끊는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서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어요. 그래도 우리 영양분을 연명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연명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줘야 될
그렇죠. 뭐
물이나 영양분 그럼요. 공급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와서 자기가 돌아다니고 이렇게 행위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찾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태아는 그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착상된 태에서만 그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직 그러니까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생명관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약을 먹게 되는데 이 약물락태는 사실은 3일을 병원에 가야 해요.
왜요?
첫 번째는 일단 자궁의 임신인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자궁 외 임신일 경우에는 이거는 자궁 내에만 양리작용이
그렇죠.
적용이 되는 거라서
자궁을 딱딱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지 외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자궁 내에서 착상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이걸 먹잖아요. 그러면 나는 낙태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하.
그러나 계속 나팔관 안에서 아이가 크니까 결국은 나팔관 파열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
더 위험한.
네, 그러니까 가서 꼭 확인을 해야 해요.
네.
확인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 약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거나 뭐 지혈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일단 하혈을 하게 되면
네, 네.
멈춰야 되는데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 작용에 의해서 안 되는 사람도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단시간에 많은 피가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 사람들을 걸르는 진단의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이 사람은 되는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약을 먹죠. 그 약을 하나를 먹는 게 그 약이 뭐냐면 딱딱하게
만드는 네. 자궁을.
그런 다음에 한 3일 후 안에 3일 이내에 다시 가서 두 번째 약을 먹게 돼요.
네.
그럼 두 번째 약을 먹으면 심한 이제 여성들은 알 거예요. 그 생리통이라고 하는 거에 정말 엄청난 규모의 그 생리통과 비유할 수 없는 복통이 일어나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하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화장실에서 계속 피를 쏟으면서 그 부산물이 나오게 하면서 아이가 나왔는지 확인을 하도록 이제 거기서 디렉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이렇게 하혈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의사가 자궁을 확인해서 다 나왔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약물약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병원에서 확인을
그렇죠.
하는 거죠.
깨끗하게 네. 다 자궁이 네. 비워져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스테이를 시키고 몇 시간 동안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사실 이 약에서 병원하고 관계가 없죠. 지금
그렇죠.
현재.
예.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경우도 약물 낙태는요 낙태 시술소에서 해요. 처방을 하고 그 자리에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약을 보내는 것들이 허용이 됐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이게 셀프 낙태약으로 이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 봤을 때 뭐 임신 기간 동안 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 뭐 40주 라고 하면
그럼요.
그 중에
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게
예, 10주 미만.
10주 미만.
예, 10주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약물 낙태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도 문제가 뭐냐면은 네. 모든 주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네.
그냥 10주 이내.
10주 이내에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내가 된다면 사실 되게 내 몸에 인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들이 그 임신 테스트기
네.
이런 걸 사는 거가 좀 더 쉬워서 그러니까 금방 하는 경우가 있어. 어른들은 금방 임신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청소년들은 대부분 중기 정도 돼야 자기가 알아차려요.
여기서 중기라고 하면 보통 한 15주, 16주,
17주 이 네. 이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벌써 이 배가 약간 나오기 되기도 하는데 살이 쪘다고 생각하죠 학생들은. 그래서 인지를 못하는데 그 시기에는 약물 날테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WHO에서는 이 약이 필수 의약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전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의료기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관에서 그런 지역에서는 약물 낙태를 하는 것이 좀 더 여성의 건강에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필수 의약품을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의료 환경이 아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 비용도 사실은 다른 외국에 비해서는 훨씬 싸단 말이에요. 접근성이 아주 높죠. 그런데 그 전 세계에 낙후된 지역, 의료가 정말 낙후된 지역의 기준으로 하여서 만들어둔 기준이 우리나라에 동등하게 적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내가 15주쯤에 알았다, 중기 알았다, 그때 약태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네.
그냥 괜시 내 몸만 더 상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은 경우도 있어요. 약을 먹고 나서 나은 경우도 있고요. 그럼 그 약이 태아한테 기형을 발생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물 낙태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0주 안에 먹어야 되고 네네. 그러면 되게 인지가 빨라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너무 쉽게 약을
그렇죠.
넣어서 도리어 이상한
그렇죠.
부작용이나 네. 오용들이 네. 더 혹시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한 알 먹어서 안 돼. 두 알
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용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또 상비약처럼.
그렇죠.
내가 예, 테놀처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임약이죠. 이게 낙태약이 아니라 피임약이니까 한 번 해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여성의 그 자궁에
엄청나게 안 좋겠죠. 자궁 문에 무력증이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진통을 일으키잖아요. 자연적으로 그 시기가 되어서 아이가 커지면서 자궁도 계속 커지다가 그러다가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인위적으로 짜는 거니까 당연히 여성에게 좋지
그렇게
않죠.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할 때 임신을 원할
그럼요.
때 도리어 요새 그거 많더라고요. 노산들이 많다
네네.
보니까 자궁 그게 근육이 안 좋아서
네.
아이가 떨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노산 같은 경우에는 입원 자주
맞아요.
하는데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젊은 애들
그렇죠. 젊은 친구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근육 자체가 벌써 나는 내 몸이 벌써 한두 번 했다고
네.
치면 벌써 나는 그 몸이 버티지 않는 어차피 이 정도까지 무게를 버텨본 적이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더 심각한 문제로
네.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 또 얘기한 아까의 그 건강보험.
네. 건강보험 제정을 이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일부는 그래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의 세금을 쓰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다 이렇게 차치해 놓고요. 건강보험 혜택이 된다 해도요. 지금 여성들이 만약에 낙태 수술에 쓰는 비용이 크게 줄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하면 그 유산 단가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에 이제 그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초기도 40만 원 이상 받거든요. 근데 그러면 차익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산부인과에서요 돈을 받으려고 하면 수많은 비급여를 거기다 붙일 수 있어요.
그게 좀
산전 진단 시키고 영양제 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처방한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거는 의사가 병원 안의 구조에서 충분히 그냥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저는 뭐냐면요 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성들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는다면 이름이 기록이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알려지지 않는 것이 목표인데 저는 이게 낙태가 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알려지지 않는 걸 원하는 거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급여 혜택이 됐어요? 그럼 병원에 가서 제 건강보험 급여 번호를 주고 제가 낙태를 할까요? 저는 만약에 이런 사회가 오는 건 온다고 해도 아주 정말 온 사회가 이제 더 이상 태아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의가 있지 않은 한.
그러니까 여성의 도리어 안전성을 위해서 건강보험을 지고자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도 느낌상 약품이 더 많이 팔리면 네. 왜냐면 그거는 네. 익명성이 그럼요.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서
네. 특히 우리나라는 쉐임의 문화잖아요. 네. 부끄러움의 문화인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낙태라는 부분을 그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건강보험 혜택이 아무리 많이 확대가 된다 해도 여성들의 상당수는 특히 돈을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비급여로 할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이유나 자기 가치의 문제로 내 의사야.
네.
그래서 낙태를 해달라고 해.
네.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가 잡혀 있으면 네. 내가 만약에 그걸 나는 그런 이유로 안 하겠다. 라고 하면
진료 거부
진료 거부가 될 가능성이 네. 너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의료법 위반.
도리어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반대예요. 예를 들어 여성의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안 할 거라는 것도 있지만 도리어 보상금을 노리고
네.
도리어 그런 의사를 찾아가서 해달라고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돼 있기는 하잖아요. 어쨌든 네. 진료가 많이 돼. 지금 산부인과가 고사 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없어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의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혜택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 엄청난 갈등을 느낄 거라고요. 근데 내가 이 행위가 어떤 의미라는 걸 의대생이 안다면 하면서도 그 사람의 정신적인 건강에는 상당히 위험을 끼치겠죠.
뭐 어떻게 보면 살인의 협조자 내진 살인한
그렇죠.
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이게 아무런 것이 아무런 일도 아니다라는 의식적으로 내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했던 게 분만 수가를 많이 높여주자. 그럼 이제 분만 수가가 정말 높으면 분만을 하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산부인과가 운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낙태 수가와 분만 수가가 비슷한 수준이 된다 이러면 그러면 누가 분만을 요구하 그러니까 유도하고 좀 조언하겠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사실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된 건데 그 불합치의 명명에 태아의 생명권 과 그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개정안 나온 거는 그 헌법이 얘기했던 불합치하라고 했던 이유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죠.
어떤 면에서?
태아의 생명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한쪽은 너무
네.
강조된 면에
네.
한쪽이 완전 없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중간 저희는 아주 보수적이에요. 저희는 수정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요. 어떤 낙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저쪽은 낙태가 하나의 의료 행위고 질병 치료 행위고 그러니까 여성의 가정 자기결정권이 무한히 보장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정부는 사실은 중간 어디쯤에서 자기네가 해야죠. 그게 사회적 합의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 법에 어디에 태아의 생명권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분노했어요.
만일에 이 법안이 물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뭐 개정안이 됐든 뭐가 됐든 아마 뭐 될 건데 이런 것이 이런 분위기로 생명이 뭔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그 생명윤리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법은요.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법이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디지털 범죄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범죄를 처벌할 법이 없어서 새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변하면서 법은 만들어지고 변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법이 건들지 않아야 할 영역이 있어요. 그건 기본 가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사회복지 전공인데요.
네.
많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뭐 장애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한부모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가나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들을 지원할 때 우선순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아, 저 사람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돼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 보면 정말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게 노예였고 흑인 노예였고 그다음 장애인이었고 그랬잖아요.
현대 사회도 약간
그렇죠.
복지 사각지대라는
그렇죠.
게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에서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도 더 약자를 우리가 위로 자꾸만 올리려는 노력을 하려면 저는 이들의 다 각자 도와야 할 논리가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상위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네.
그 생명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법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낙태죄라는 것은 의사나 여성을 처벌하겠다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사회가 이런 가치를 중요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아가 생명이니 뱃속부터 존중하라라는 기본 가치를 그건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법이나 형법도 지금 효력이 상실이 되어 있고 모자보건법에서 무한한 낙태가 다 가능하게 이렇게 열어놓으면 누가 태아를 보호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모자보건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고 형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저렇게 놓다면요, 우리나라는 태아를 보호할 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대부분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 이거, 저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엮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낙태가 여성 그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 뭐 여성 자기결정권이나 여러 면에서 그런 면을 본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소식지에도 여러 번 실었는데 저희 기관에 초기의 여성주의자들은요 이 낙태를 이슈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의사 그러니까 여성주의자들은 낙태를 우리가 주장하는 순간 우리 여성 인권은 무너진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도리어.
네, 도리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성이 인권을 주장하고 내가 권리가 이렇게 있는 걸 보장해다라고 얘기한 그 이면은 이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억압과 있었다는 거죠. 불평등이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원한테도 나왔고.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더 세게 나가는
그럼요.
것도
있죠. 그럼요. 근데 이제 이들을 그런 불평등하게 만든 주체가 누구냐 이걸 생각해 봐야죠. 그게 태아는 아니잖아요. 그건 사회 제도와 우리 전체지.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도 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는 여권을 높이고 싶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
그렇죠.
얘기했던 태아가 세포. 그러니까 예 없으면 나는
그렇죠. 내가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회의 인권들은 투쟁을 통해서 벌어왔는데 다 보이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어떤 고통을 직접 겪지 않아도 주변에서 도와줬다고요.
네네.
도와줬는데 지금은 태아는 그 도움이 없는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여성의 인권이 엄청나게 가까 중요한 것처럼 저울이 기울어진다는 거죠.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존재. 근데 안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은 사실은 도와줘야 되고 인권을 우리가 신장시켜준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게 보이는 존재 안에서만 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굳이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존재를 굳이 적으로 만들어서
제거까지
네.
하면서까지
네. 그리고 만약에 태아가 정말 여성을 괴롭히고 이 상황을 너무 안 좋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 존재인데 해결의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말씀하신 여권 신장이 낙태와 연결있다라고 하면 이런 잘못된 메시지라면 임신하는 건 나쁜 거.
그렇죠.
여자한테.
아니 그거 임신은 어떤 경우에 나쁘냐면요. 준비되지 않고 돈이 없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오르지 않고 키워줄 사람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는 임신은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 TV를 보세요. 엄청나게 축복받는 임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불평등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 그러면 어떤 여자는 정말 축복받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해요. 그런데 나는 상대적으로 그 축복받지 못해요. 임신 자체가. 그래서 몰래 낙태해야 해요. 그리고 나도 미혼모나 한부모가 되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불평등 아닌가요? 이게 인권 말살이고 인권 무시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면 나도 그렇게 무시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뭔가를 무시하면 나는 아니야라고 분리를 시키는 네. 게 과연 맞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낙태 후유증 상담해 보면 그걸 결정했을 때 수많은 생각을 하고 다들 낙태를 하긴 해요. 네. 내 커리어라든가 그리고 또 상대방 남자가 나랑 결혼할 의사가 없다거나 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결정이 쉬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결정을 할 때 다른 대안을 사회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사회의 역할을 안 하는
안에서
너무나 그걸 다 개인의 문제
네.
사실 이게 뭐 사실 지금 생애 초기 얘기만 네. 하자 생애 말기에서도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모는 네, 느낌이에요. 네. 사회가 좀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이 돌봄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문제로만 넘기고 아니면 그 가족의 문제로만 넘긴다고
맞아요.
한다면 누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런 가치가 우리 사회에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 막 드라마틱하게 너무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쯤에서 아 힘들면 생명을 저버려도 돼.
그러니까
임신 출산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이 논리는 사실은 확산될 거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말기에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저 사람은 그냥 좀 포기가 돼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존재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 논리가 나에게 지금 안 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과연 우리에게 이 대화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은 아니긴 한데 미래를 스스로 지워버리는 느낌이에요.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가치를 확장을 해서 멀리 내다보는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요. 이 생명에 대한 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아주 기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가족 내 나눔도 없어. 학교에서도 나눔도 교육도 없어. 사회가 그런 뭐 캠페인도 하지 않아.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는 생명이 그냥 생명은 소중해요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약간 센텐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느낌 들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해서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논의할 필요가 있어 그렇죠? 이랬죠.
80년대
그렇죠.
좀 90년대 초만 해도 그런 그 드라마들 보게 되면 네. 이게 이웃이 있고 같이 네. 얘기를 나누고 골목에서 뭐 애들끼리 장난을 치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먼 추억인데도 불구하고도
네.
지금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았어 라는 약간 또
맞아요.
다른 세상에
네.
있는데 불구하고도 그냥 아 우린 그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선택하는 거는 그 정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약간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back to the basic을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안이 이렇게 막 있는데 현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현안을 미래 세대에서 똑같은 게 더 가중화되지 않고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금쯤이면 온 이 전체 사회가 좀 생명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기본으로 다시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호주계 은행 웨스트팩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의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6 회계연도 예산법안 처리 실패로 정부 운영을 일시 중단한 셧다운 상태입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로 올라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두고 비인간적이라고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 시카고 대교구가 딕 더빈 상원의원에게 이민 문제 공로를 인정해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낙태에 반대하지만 미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에 찬성하는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레오 14세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해 즉위 이후 가장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첫 미국 출신 교황입니다. 지난 5월 교황으로 선출된 레오 14세는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과는 달리 미국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으나 강력한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호주계 은행 웨스트팩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의 금리 인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팩은 오는 금요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지금리를 10베이시스포인트에서 최대 40베이시스포인트까지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년 고정특별금리는 연 4.49%로 낮추며 이는 BN잭과 ANZ과 같은 수준입니다. 장기금리도 인하되며 5년 고정특별금리는 연 4.99%로 조정됩니다. 웨스트팩 제품 지속가능성 마케팅 총괄 사라 헤런은 지난 15개월 동안 1년 고정특별금리가 총 2.65포인트 인하됐다며 단기와 장기금리를 나누는 방식이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며 우리는 고객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 중개인 제레미 앤드류스는 최근 모기지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베이시스포인트 두 차례 인하할 경우 대출 심사 기준금리도 함께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대출 승인 처리 시간이 일주일 이내로 단축된 점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봄, 여름철을 앞두고 그동안 관망하던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직장인 3명 중 1명이 2개 이상의 일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크루팅 기업 임플로이먼트 히어로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 근로자의 33%가 복수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이는 호주 34%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응답자의 43%는 초과 근무, 30%는 생계 유지를 위해 부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250만 명 이상의 근로자와 35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됐습니다. 임플로이먼트 히어로의 닐 웹스터 뉴질랜드 지사장은 파트타임이나 캐주얼 고용이 증가하는 것은 구직자와 기업 모두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며 기업이 정규직 고용에 자신이 없을 때 유연한 고용 형태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55세 이상 근로자의 5명 중 1명도 복수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 젊은 층은 무려 47%가 복수 직업을 병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웹스터 지사장은 이러한 추세가 중소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직원 복지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클랜드의 마누카 닥터 테니스 아레나에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기 위해 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도심 스탠리 스트리트에 위치한 이 경기장은 국제 테니스 대회, ASB 클래식과 각종 콘서트가 열리는 주요 스포츠 문화시설입니다. 앞서 오클랜드 시의회가 남측 로빈슨 관람석 철거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논란 끝에 추진돼온 센터코트 지붕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관광부 장관 루이즈 업스터는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에 500만 달러를 투자해 테니스 오클랜드의 공동자금 조달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스턴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이벤트를 유치하려면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붕 설치는 대회 주최 측과 선수, 팬 모두에게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정부가 마련한 7천만 달러 규모의 메이저 이벤트 및 관광 패키지 중 첫 번째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코트 지붕공사는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뉴질랜드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 면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 감시단체 컨슈머 엔젯은 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례평가에서 스파크, 원엔젯, 그리고 투디그리스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컨슈머 엔젯의 닉 갤링 제품평가 담당자는 투디그리스의 신규 앱이 기존보다 데이터 사용 정보를 덜 직관적으로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에는 월별 사용량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일별 수치만 제공되고 거래 내역도 단순 목록 형태로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스파크는 작년까지 제공하던 맞춤형 요금제 추천 리포트를 올해는 제공하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원엔젯은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원엔젯은 가장 포괄적인 연간 요약 이메일을 제공하고 있지만 앱에서는 최근 2개월에서 3개월 사용 이력만 확인 가능해 여전히 제약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갤링은 소비자는 자신의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통신사들이 고객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쉽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투타라 철교 폐쇄로 이번 여름에도 로스 웨스트 코스트 와일더니스 트레일에서 고립됩니다. 작년 8월 웨스트랜드 지방의회는 안전상의 심각한 우려로 인해 투타라강 철교를 폐쇄했습니다. 이 철교는 웨스트 코스트 와일더니스 사이클 트레일의 마지막 15km 구간을 로스 지역과 연결하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로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이 철교 폐쇄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상인은 폐쇄된 날부터 예약률이 전년 대비 20% 하락했다고 밝혔고 휴양소 업체는 매년 약 10만 달러 규모의 수익이 트레일 방문객에 의존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새 철교 건설을 위해 160만 달러 투자를 약속했지만 완공은 내년 중 예정되어 있어 이번 여름 시즌은 여전히 트레일이 단절된 상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웨스트랜드 시장 헬렌 레시는 이전 구조물에 부식과 손상이 발생했으며 일부 볼트가 빠져 있었고 구조물 자체 무게만으로 붕괴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일 운영 책임자는 연간 15,000에서 16,000명이 이 구간을 포함해 트레일을 이용한다며 이들이 지역에 기여하는 직접 간접 지출은 연간 1,500만에서 2,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새 철교가 완공되면 로스의 삶을 되돌려줄 것이라며 희망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까지 접수된 투표지는 62만 2,936표로 집계되며 유권자의 약 18%에 해당됩니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개표 시작 10일 전에 기록된 35만 3,005표, 약 10%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로컬 거버먼트 뉴질랜드의 임시 최고 경영자 스콧 네클렌은 이 추세가 2022년에 전체 투표율 4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지방의회 지역에서 투표율 상승이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유권자의 약 25%가 이미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네클렌은 이러한 증가 요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한 점, 더 많은 주황색 투표함 설치, 그리고 정책 정보 제공 웹사이트 확대가 투표율에 기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비용 상승, 마오리 선거구 이슈 등 공공 관심도가 높은 의제들이 유권자 참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클렌은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며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마감되기 전 가능한 한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NCA 교육제도 개혁안이 요식업, 호스피탈리티 업계의 인력 부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혁안 중에는 이어 11 레벨 1 수준에서 제공되던 기초 조리 기술 등을 인정하는 자격증 과정을 폐지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이 없어지면 학생들의 관심이 줄고 학교들도 전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관광 및 요식업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 목표가 있음에도 업계 초기 인재 유입 경로의 일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호스피탈리티 뉴질랜드의 샘 맥키어너는 향후 5년에서 10년 안에 약 8%의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웰링턴의 레스토랑 마곳의 수석 셰프 탐 아담은 이어 11에서 레벨 1 자격증이 학생이 기본 조리 도구를 다룰 줄 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 자격이 경력 초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우랑이 컬리지의 호스피탈리티 교사 이사벨은 과목이 기술 부서에서 사회 과학 부서로 옮겨진 점, 그리고 실습 환경이 아닌 교실 기반 수업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측은 아직 레벨 1 자격 과목 폐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요식업 과목은 중등학교 고학년의 과목으로 유지되며 업계 주도의 교육과정 개발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웰링턴 타운홀의 3억 3천만 달러 규모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공연장은 2013년 내진과 안전 문제로 문을 닫은 이후 무려 12년 동안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공사 비용은 당초 4,300만 달러에서 현재 3억 3천만 달러로 불어났는데 주된 이유는 건물이 자리한 매립지의 지반 보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웰링턴 시의회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 저베이스 로리는 건물 지하의 내진 보강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밝혔습니다. 철판 말뚝을 땅속 깊이 박아 물과 흙을 막는 공법, 그리고 건물과 지반을 분리하는 고무 격리판 설치가 핵심이었습니다. 시공사 네일러 러브의 수량사 자키 오도넬은 기초 공사를 하며 원래 해안선까지 파내려 가야 했다며 지하에서는 실제 강처럼 바닷물이 흘러들어왔고 이를 우회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향후 이 지하 공간을 활용해 메인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녹음할 계획입니다. 로리는 지하에 마련될 컨트롤룸은 마치 스타트랙 장면처럼 수많은 다이얼과 모니터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프로젝트 디렉터 폴 퍼니스키는 최대한 원형 보존에 힘썼다며 천장의 합창석과 일부 마룻바닥은 원형을 그대로 살리고 새로 교체된 부분도 최대한 조화를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묻혀있을 것으로 알려진 타임캡슐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웰링턴 타운홀은 내진 보강과 리모델링을 마치고 2027년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끌어내리기 위해 협조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중시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우선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과 회의를 열고 정치적 목적의 민주당 기관 예산 삭감 여부와 일시적 영구적 집행 여부에 대한 권고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1일 시작된 2026 회계연도 예산법안 처리 실패로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운영을 일시 중단한 셧다운 상태입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전년도 수준의 임시 예산안을 제안하지만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등의 조건을 요구하며 맞서 교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핵심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직을 제외한 공무원들을 무급 휴직이 아닌 해고 가능성으로 압박 중입니다. 보트 OMB 국장은 뉴욕 인프라 사업 180억 달러 집행 보류와 16개의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업 80억 달러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셧다운으로 GDP와 경제성장, 노동자층에 타격이 우려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규모 6.0 강진으로 2,210명이 숨지고 3,6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8천 채가 넘는 주택이 무너지거나 파손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 달 넘게 사실상 노숙 상태입니다.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은 130만 명이 직감적 피해를 입었다며 많은 이들이 텐트나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 아프간 대표부 임시 책임자인 조이 싱알은 겨울이 다가오면서 텐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임시 대피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긴급 구호자금 3,137만 달러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 확보된 상태여서 추가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Save the Children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 3만 7천 명과 임신부 1만 명이 중증 영양실조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이주기구 IOM도 여성과 아동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아프간은 인도와 유라시아 지각판이 교차하는 지대로 지난 35년간 규모 5.0 이상 지진이 355차례 발생했습니다. 특히 동부와 북동부 지역은 진흙벽돌 주택이 많아 강진 피해가 집중됩니다.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확대 전망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로 지난 2일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60.48달러로 전장보다 2.1% 하락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WTI 선물 가격은 지난 5월 30일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며 배럴당 60달러 선 하향 돌파를 목전에 뒀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64.11달러로 전장보다 1.9% 내렸습니다. 석유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 플러스가 5일 회의를 앞둔 가운데 회원국들이 증산 속도를 높이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게 공급 과잉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 달 만에 다시 2%로 올라섰습니다. 명절 수요 영향으로 달걀값이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가공식품과 축수산물을 포함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민생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가격 수급 변동 요인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7.06으로 1년 전보다 2.1%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에서 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에는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로 1.7%로 반짝 둔화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달과 마찬가지로 4.2% 뛰며 전체 물가를 0.3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빵 6.5%, 커피 15.6%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인터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8원 1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6원 3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0원 0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비가 오겠고 때때로 강하게 내리고 오후 한때 북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며 북서풍이 오후 한때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김춘선, 아나운서 박보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환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버블사커 토너먼트 안내입니다. 마라에타이 비치스쿨에서 열리는 최고의 버블사커 토너먼트를 준비하십시오. 참가 등록은 4명으로 팀을 이루어 신청하시거나 개인으로 신청하면 팀을 배정해드립니다. 주니어 토너먼트 10에서 13세 참가 대상, 시니어 토너먼트 14세 이상 성인 참가 가능합니다. 세부 일정은 접수 마감 후 확정되고 됩니다. 응원하러 오실 분들도 환영합니다. 10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마라에타이 비치 스쿨 15 마라에타이 드라이브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시니어 1대1 무료 지원 안내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경찰의 검증을 거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기타 기기 사용 방법을 배우실 수 있도록 무료 1대1 상담을 제공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바니 빌리지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인공지능 AI는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개인, 기업, 정부기관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흥미롭고 쉬운 공개 대화에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기술 배경은 필요 없습니다.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글램필드 라이브러리에서 있습니다.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 안내입니다. CNSST 파운데이션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사회복지 및 카운셀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자나 연령 관계없이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한국인 사회복지사 09-282-18-9066 모바일 02-346-3116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라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엔젤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알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